교리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이스는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정말 예수가 완벽한 삶의 모델이라고는 생각을 하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그 청년이 아이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만큼 훌륭한 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래서 이 루이스가 그 학생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은 자네가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예수를 따라서 인생을 사는 것이 좋은 일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나? 자네 그렇게 했더니 학생이 당연하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가 학생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은 자네 생각에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의 모델인데 그 예수를 자네가 인생에서 제대로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청년이 고민이 좀 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에는 아무래도 완전하게 따라가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루이스가 그 학생에게 그러면은 자네도 살면서 도덕적인 실패를 경험했겠네. 그 앞으로도 실패를 경험한다고 자신이 없구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인정합니다. 학생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루이스가 학생한테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인 모델로서의 예수가 아니고 이 도덕적인 실패와 자네가 인정하듯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자네에게 그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네. 예, 구세주로서의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도덕적인 모델이 아니고 구세주로서의 구주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갈 때 변화를 받는 도덕적인 삶에 그때서야 예수님이 자네에게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훌륭한 선생, 그리고 뭐 공자나 석가모니처럼 훌륭한 성인 군자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예수님 훌륭하죠.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해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오늘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 저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삶의 모범으로, 삶의 모델로, 좋은 선생으로, 좋은 사람으로, 내가 범접하기 힘든 사람으로,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구세주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모범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그리스도이시고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세주가 인생에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내 속에 있는 죄성, 죄의 문제가 이게 벗어날 수가 없구나.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먼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오늘도 찬송을 불렀죠? 십자가 십자가 찬송을 부르고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중요하죠? 알지 못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머리로 이해를 해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이야? 그 내 죄가 뭔데? 내 죄가 씻겨졌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지? 깨닫지가 직접 나에게 해당이 안 되고 체감이 안 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셔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로마 시대에는 가장 아주 형벌을 처하는 사형제도가 십자가 사형이었어요. 한국에는 옛날에는 능지처참이었죠. 다 팔다리 다 찢는. 그렇게 죽은 사람이 수만 명이 넘을 거예요. 로마의 그 몇백 년 역사 속에. 그런데 왜 하필 한 사람 예수의 죽음만이 지금 이 시대까지 문제가 됩니까? Why?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는데,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나는 전혀 알지 못해.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이도 어려요. 30대 초반 청년 예수. 무슨 말이에요 그게? 도통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가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예수의 외아들, 하나뿐의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서 그 목숨을 나의 죄값으로 치르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성경은 계속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걸 이제 이해를 하려면 내가 죄인이란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란 것을.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죄인임이 왜 이게 문제가 되냐 하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 없는 분은 죄도 필요 없고 다 그냥 생각을 탁 닫아버리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나 아시는 분, 친인척, 동생이든 형이든 누구한테, 남편이든 배우자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죄인이지? 당신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속으로 교회를 다녀도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잘 생각 안 합니다. 잘 생각 안 해요. 이렇게 보통 생각하거나 대답할 겁니다. 아유, 나는 뭐 저는 그냥 평범하게 조금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특별하게 죄 지은 거는 별로 없는데요. 딱히 눈에 띄게 선한 일은 착한 일 안 했어요.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데 크게 죄를 짓고 산 것도 없습니다. 제가 살인범도 아니고 뭐 절도, 남의 물건을 크게 훔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사기를 크게 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 큰 문제를 일으킨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람 비교하면 나는 이런 말은 안 하지만 어휴 착한 사람이죠. 이렇게 보통 도덕적으로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 심리가 다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마가복음의 성경에 보면 7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여기까지는 요즘 뭐 절제를 하면서 다 살지만 그 다음에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또 억울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나는 해당 안 되는데. 여러분 과연 그래요?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평생 살아오시면서 마음속에 한 번도 질투해 보신 적 없으세요? 남을 비방해 보신 적 없으세요? 마음속에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그런, 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을 마시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오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안 좋은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 화장실에 가서 그 배설하는 그것이 탁 떨어졌다. 물에 한 방울 딱 떨어졌으면 그게 깨끗한 물이게요? 안 깨끗한 물이게요? 한 방울만 떨어져도 더 이상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그걸 마실 분 있으세요? 안 마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야고보서는 구약이 아니고 신약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모든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 예. 그 오물이 탁 떨어지면 그 물은 더러운 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생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자신감 있게 선포할 수 있고 그것이 성경에 지금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만 그렇습니까? 나만 뭐 죄짓고 살아요? 크고 작은 죄를 다 모두가 다 짓고 살아요. 그래서 쏘아. 뭐 어쩔 건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세상 사람들 다 그렇는데.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현실과는 달리 아쉽게도 죄가,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별로 눈에 띄지 않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3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종. 종은 이렇게 완전히 목숨, 목살을 끌려서 끌려다니는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의지가 없어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해요. 예. 그 죄의 속성 중에 가장 큰 것은 계속 벗어날 수 없고 중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 섹스 중독, 뭐 무슨 중독, 무슨 중독, 그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이제 중독의 속성으로 습관이 되고, 그 결과는 나를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그래서 우리를 불행과 좌절로 쭉 그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 우리는 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됐는데, 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에 빠져서 관계가 파탄나고 가정이 파탄나고, 그게 지금 세계적인 미국의 특히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그제는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만족시키고 처음에는 찾기 시작했지만 점점 빠져가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반대되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 끝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종착역이 무엇보다 영원한 죽음이라는데 치명적인 심각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우리가 인근선인 하나님께 보내드렸죠.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 그 죽음을 피해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종국에는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방치하고 살아갈 때 또 한 번의 죽음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혼의 죽음, 영혼의 죽음. 예. 하나님께 연결되지 못한 모든 영혼은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영혼이에요. 죽은 영혼이에요. 왜 죽음은 뭐냐 하면 생명의 기쁨의 근원인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뜻하기 때문에, 단절되었으면 하나님의 속성의 기쁨과 감사와 섬김과 사랑이 없는 삶이에요. 그건 죽은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육신의 인생의 끝이 있고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지옥과 심판을 이야기하는 설교는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렇지만 또 성경은 그 심판이 사실상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지 못하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감사함이 없고 불평과 중독에 젖어 사는 인생이 이미 사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망의 삶이 매일매일매일 쌓여서 탁 돌이키지 아니하고 죽으면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돌이켜서 우리가 조금씩 생명을 맛보고 매일매일매일 생명의 삶을 살아가면 영원한 구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따라서 중독되어 살아가는 인생의 계속 것은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6장에 죄를 방치하고 살아가는 인생,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여러분 다 들어본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여기 사망은 영원한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살았어도 죽은 인생이고 결국에 영원히 다시 기회가 없는, 소망 없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맞아들이면 죽음에서 살아나는 생명의 길로 우리가 길을, 방향을 터닝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의 길을 걷고 있지만 방향을 트는 겁니다. 이렇게 근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죽고 나면 그 기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닫히는 거예요. 닫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 문이 닫힐지 몰라요. 문이 닫힐지 모릅니다. 그거는 우리의 소감 바뀝니다. 여러분 죽고 싶을 때 뭐 자살하시는 분도 있지만 예?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에 이 정신이 있는 동안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혼의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님이 이끌어주시고 예. 그런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거룩하신 분은 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가까이 갈 수도 만날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는 죄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교리적인 문제,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옛날에 요즘 새벽기도에 나오지만은 레위기의 인류의 오래된 제사제도의 가장 핵심은 이 죄 문제, 죄책감에 짓눌려서 인생이 내 엉망이 되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의 생명을 죽여서 피를 흘렸습니다. 피를 흘렸어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제사가 그랬고 우리 동양의 무슨 온갖 종류의 종류도 죄사함, 인류의 보편적인 거는 동물을 잡아 죽여서 제상에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 겁니다. 동물들의 생명을 죽여서 절대자에게 바치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대신 갚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다는 말은 죄를 대신 갚았다는 이야기예요. 예. 하나님은 죄인으로 타락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임시방편의 길을 이렇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임시방편의 길. 네가 직접 못 죽으니까 동물 짐승을 죽여서 내가 만나줄게. 그렇지만 동물을 아무리 잡아 죽여도 인간의 그 근본적인 본질적인 죄사함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어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은 계속 타락했어요. 이스라엘 족속도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타락하고 죄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하고 해도 결국 망했습니다. 망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동물 제사들은 성경에 보면 장차 올 일의 그림자일 뿐이었다. 진짜가 아니고 그림자였다. 참 형상이 아니었기에 온전하게 제사함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역사 속에서 오직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속죄제사의 대속의 제물로 죄를 영원히 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만이 세월을 뛰어넘고 지역과 국가를 뛰어넘고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유일한 속죄제물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세주로 믿을 때에 누구든지 죄를 씻고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논리가 나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는 누구인가? 그냥 옛날에 1세기에 한 청년에 불과했나?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이다. 하나님임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죄 없으신 완전한 제물이 돼가지고 그 시간의 영속 속에서 영원히 모든 죄인의 제물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먼저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는 분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심판하세요. 심판주예요. 그렇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릴 때 제가 새벽기도 때 예문을 들었는데 중마고우로 이렇게 친구였는데 장성에서 한 사람은 판사가 됐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인생이 꼬여서 범죄자가 됐어요. 근데 재판을 받으러 왔는데 마침 또 판사가 된 친구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판사인 친구는 어릴 때 죽마고를 보니까 마음으로는 그냥 방면 무죄 처리해 주고 싶었지만 법을 엄정하게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법을 엄정하게 법대로 10만 달러의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10만 달러. 그 범죄자 그 친구는 다 파산하고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러면은 감방에 가서 몸으로 때워야 돼요. 근데 그 판결을 내리자마자 판사는 법복을 탁 벗더니 피고인석으로 탁 내려와서 친구를 포옹을 딱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 인생이. 그러면서 자기 수표를 딱 꺼내서 10만 달러 딱 써가지고 이렇게 벌금을 내고 상황이 끝나게끔 했습니다. 이것이 심판과 용서의 사랑의 두 얼굴을 가진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예.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는 것으로 덮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그 죄값을 치름으로써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 같은 기독교의 복음은 이 상대방의 죄를 들여다보고 심판하기에 앞서서 사랑하는 것이 문제예요. 죄는 보여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혜택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먼저 베푸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예정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재산의 일부를 떼서 주신 게 아니라 유일한 아들, 여기 외아들 가지신 분 계시죠? 사실은 자기 목숨을 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이 예수님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고 사람이었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함께 논증한 바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건 팩트예요, 팩트.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걸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 우리의 소망과 관계없이 우리는 chosen people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사망의 길로 가는데 가면은 끝나는데 사면됐어요. 사면됐습니다. 공짜로 사면됐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죄의 근세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죄의 습관과 그렇지만 영향력은 남아있어요. 우리는 그 영향력을 계속 받아가면서 살아갑니다. 씨름을 해야 됩니다. 씨름해야 돼. 옛날에는 씨름할 생각도 없고 씨름할 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래는 저 혼자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죄의 지배력, 권세가 깨졌어요. 이미 죄의 사슬이, 쇠고랑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구원과 생명의 길, 그걸 순례자의 길, 순례자의 길, 신앙에는 순례자의 길, 순례자의 길은 즐거운 길만은 아닙니다. 고행이 있는 길이에요. 그 새로운 길로 방향으로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 목적지가 달라진 거예요. 이쪽은 낭떠러지 가는 길이고 이쪽은 생명의 영원한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인생 행로가 빛의 잔으로 인생 행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몸에 들어오면, 빛이 몸에 들어오면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왔다면 그 생명의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증거가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들여다보는 거야.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괴수구나, 이걸 매일 깨닫는 거예요. 이걸 심령이 확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겸손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져요. 옆에 있는 것만해도 감사하게 생각이 돼요. 기도해 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보는 대신에 내 허물을 보고 회개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하나님을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자기 주장과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고집이 세고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은 something wrong이에요. 뭔가 좀 문제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우리 안에는 누가 살아요? 성령님이 사셔서 역사합니다. 내가 혼자 죄를 그런 모든 문제를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이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왜 예수님의 죽음에 주목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그저 의로운 1세기의 한 청년의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뭐 몸을 불살라서 죽는 사람도 있고 대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 그 자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진리와 생명,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한 생명,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주신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죽음과 우리 믿음의 동전의 양면은 십자가의 죄의 사명과 부활, 다시 살아남,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 두 가지를 완벽하게 믿어야 이해를 하고 믿으셔야 돼요. 이해를 하고 믿으셔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생명의 증거가 우리의 확신에 있으면 이 세상의 삶이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해져, 담대해져. 그래서 생명의 증거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 통해서 우리 1세기의 인간 청년 예수님이 예수가 온전한 하나님임을 우리가 같이 논증했는데 오늘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와 죄가 깨끗하게 청산됨을 우리 같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죽음 속에서도 왜 우리의 죄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임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더욱 저희 마음에 확증하게 해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보혈의 능력을 더욱 하나님을 더욱 잘 아는 지식과 성령의 인도함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270